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한 명이 더 사망해 지금까지 숨진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습니다. 11번째 사망자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72살 여성이라고 한국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10일 하루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한국 내 메르스 감염자는 모두 1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메르스 환자와의 개별 접촉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3,800여 명이 격리 처분돼 있고 학교 수천 곳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메르스 감염 경로는 병원 내에 국한돼 있으며 일반 대중에 확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이 부패 파문에 휩싸인 국제축구연맹 피파와의 협력 사업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인터폴은 12일 피파로부터 10년간 2,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인테그리티 인 스포츠라는 협력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 단체들에 의한 스포츠 행사 조작과 불법 도박 사건 방지가 목적이라고 인터폴이 설명했습니다. 위르겐 스폭 인터폴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인터폴은 여전히 협력 사업 발전에 관심이 있지만 피파를 둘러싼 현재 의혹을 감안해 협력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폭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공공이든 민간 분야든 모든 외부 협력 단체들은 인터폴뿐 아니라 사법기관들의 기존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파 측은 앞서 지난 10일 부패 파문으로 인해 오는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물자 제공을 등을 모의한 혐의로 미국인 2명이 기소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에버렛에 거주하는 25살 데이비드 라이트와 로드아일랜드주 워워크에 사는 24살 니콜라스 로빈스키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라이트와 로빈스키 그리고 라이트의 삼촌인 우사마 압둘라 라힘은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최근 텍사스주에서 열린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만평대회를 개최한 뉴욕인 남성을 납치해 참수하는 범행을 모의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힘은 이어 자신의 조카인 라이트에게 대신 매사추세츠주 경찰을 공격하도록 사주했지만 지난달 이 같은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고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소비 심리가 향상되고 있고 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시건 대학이 이날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는 고용 전망 향상과 휘발유 가격 인하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노동부가 도매가의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0.5%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빠른 속도의 물가 상승세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0.6% 상승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는 12일 82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 제공 여부에 대한 협상을 끝냈습니다. 양측은 이 협상을 이달 말 전에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그 외 유럽 국가 당국자들 사이 토론은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IMF 당국자들은 워싱턴 본부로 돌아오는 길에 그리스 정부와 협상에 그 어떤 진전도 없었고 주요 안건에 대한 큰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에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에 대한 매출 날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프랑스 릴 법원은 12일 재판에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적어도 10명의 스트로스칸 전 총재 측근들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170만 달러의 벌금형이 예상됐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잠 주무셨습니까? 6월 13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늘 만나게 되는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먹고 자는 사람들이죠. 항상 같은 자리에서 뭘 좀 사먹기에 동전이라도 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냥 지나치기가 좀 미안해서 가끔 동전을 쥐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 같은 어른을 부끄럽게 하는 소녀가 화제입니다. 노숙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9살짜리 소녀인데요. 헤일리라는 이름의 이 소녀가 4년 전부터 이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생필품 등을 갖다주면서 말 그대로 노숙자들의 친구가 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노숙자들을 위한 집을 직접 짓고 있다는군요. 갈색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이 소녀가 전기 도구를 들고 집을 만드는 나무 재료에 못을 박고 있던데요. 사람이 한 명 발을 뻗고 잘 수 있을 만한 크기에 바퀴가 달린 모양의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건축업자인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엄마의 감독 아래 집을 짓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인형 집이나 만들면서 놀 나이일 텐데요. 사람이 사는,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사람이 살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꼼꼼한지요. 재활용 단열재까지 써서 추위도 피하게 하고요. 전등도 달고요. 안문도 있고 열쇠도 있습니다. 또 구직에 나설 때를 대비해서 소식을 배달받을 우체통도 답니다. 이 소녀가 사는 곳이 미국에서 비가 많이 오기로 유명한 서부 워싱턴주인데요. 비가 집안으로 들이닥치지 않게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고 특별한 1인용 주택에 입주할 사람이 대기 중인데요. 상점에서 일을 하다가 직장을 잃고 노숙자가 된 한 남성이 첫 입주자입니다. 이 소녀가 올해 12채 집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금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9세 소녀 헤일리,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땀을 닦으며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집을 짓고 꿈을 짓고 희망을 짓고 이 소녀의 선행은 어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 알아보고 용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로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현재 33도의 더운 날씨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게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에 소강 상태 보이겠습니다. 내륙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15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8도에서 30도 기온 예상하고 있고요.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17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구름 많겠고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9도에서 26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 연방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 촉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미국의 언론 재벌 로퍼트 머덕이 아들에게 최고 경영자 자리를 물려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실수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자로 처리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12일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 협상권, 이 TPA를 부여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결과 어떻습니까?
예, TPA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의 연계 법안인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법안이 부결되면서 어정쩡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 TPA 법안과 TAA 법안이 같이 통과돼야 이 오바마 대통령 책상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사당을 직접 찾아가서 이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반대 세력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이 뼈아픈 패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 TAA, 무역조정지원제도 이 법안은 처음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이 법안은 이 수입품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이 내놓은 이 법안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제도인 이 메디케어의 예산을 삭감해서 TAA 예산을 충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예, 하원은 먼저 이 법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찬성 126대 반대 302, 큰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이 부결되면서 이어진 TPA 법안의 표결 의미가 퇴색했는데요. 이 TPA 법안 자체는 찬성 219대 반대 211로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연계 법안인 TAA 법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 법적인 효력을 낼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TPA 법안은 완전히 무산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하원이 화요일까지 이 부결된 TAA 법안을 다시 고려하는 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네.
예, 그 표결 결과에 따라서 TPA 법안이 완전히 무산된 건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다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하지만 며칠 안에 80표 이상의 지지표를 끌어모으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법안 승인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예, 당초 하원은 오늘 12일 오전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급히 의사당으로 달려가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서 이 설득 작업을 벌였는데요.
네.
예,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오바마 대통령 특유의 열정적이면서 강렬한 어조로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수포로 돌아간 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긴급 회동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최종 입장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이 TPA 법안 처리를 위해서 참 오래도록 공 들여왔었는데요.
네.
TPA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설명을 좀 다시 해주시죠.
예, 무역 촉진 권한 TPA는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 신속협상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대통령에게 통상 교섭 문제는 일임하고 의회는 이 협정의 통과 여부만 찬반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촉진 권한이 있으면 의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어 하는 최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죠.
예, 맞습니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는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 12개가 공동 자유무역 지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네.
예, 이 협정이 체결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첫 해부터 지금까지 내내 이 미국의 TPP 가입을 추진 중인데요. 아직까지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오바마 대통령의 TPP 가입 노력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게 바로 대통령의 소속당인 민주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 노동자와 중산층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많은 노동자들은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철강 노조 측은 정부에 앞서 다른 무역 협정 체결로 철강업계에서만도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이 TPA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TPA 부여 법안에 찬성을 한다면 지역구의 노동조합이라든지 이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되겠죠.
네.
예, 또 이들이 등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선뜻 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장의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부터 앞장서서 TPA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공화당은 이 TPP 협정 가입에 찬성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TPA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은 전통적으로 이 자유무역 을 지지하고 있죠.
네.
예, 연방 정부의 권력과 역할이 너무 커지는 걸 경계하는 공화당으로서는 이 물품 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이 TPP 같은 자유 무역 제도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TPP에 가입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요. 아들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거란 이야기 뭐 그동안 종종 흘러나왔는데 거의 기정사실화된 모양이네요.
네, 미국의 언론 재벌이자 이 세계적인 언론 재벌이죠. 루퍼트 머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아들들에게 자리를 물려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머독과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측근들에게서 나온 얘기인데요.
네.
예, 루퍼트 머독이 21세기 폭스사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 제임스 머독을 그 자리에 지명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는 21세기 폭스사는 텔레비전 방송과 케이블 유선 방송, 영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거대 미디어 산업입니다.
네, 루퍼트 머독에게 또 다른 자녀들이 있죠.
예, 루퍼트 머독에게는 아들 두 명과 딸 네 명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제임스 머독은 올해 42살로 둘째 아들이고요. 또 다른 아들로 라클란 머독이 있습니다.
네.
예, 라클란은 이 제임스보다 한 살 더 많은 형입니다. 측근들은 루퍼트 머독이 장남 라클란에게는 자신과 함께 이 회사의 공동회장직을 맡길 계획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현재 라클란 머독은 호주에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동생 제임스와 함께 일을 하게 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퍼트 머독이 완전히 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건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아들들을 회사 운영에 참여시키긴 하지만 루퍼트 머독이 회사 회장으로 이 정기적으로 회사에 나와서 계속 회사의 운영이나 전략 방침 같은 걸 지시하고 또 감독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 운영권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예, 참고로 루퍼트 머독은 올해 84살인데요. 특별히 아픈 데 없고요. 여전히 원기 왕성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 루퍼트 머독이 아들들에게 기업 승계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
예, 루퍼트 머독은 21세기 폭스사와 함께 이 뉴스코프라는 또 다른 미디어 언론 기업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뉴스코프에 속한 회사인데요.
네.
예, 루퍼트 머독은 지난해 3월 이 제임스를 21세기 폭스사의 공동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임명했고요. 라클란에게는 뉴스코프의 비집행 공동회장이라는 자리를 줘서 이 아들들의 후계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승계 이야기에서 뉴스코프는 해당되진 않는 거죠?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루퍼트 머독이 차남 제임스에게 21세기 폭스사 최고 경영자 자리를 넘기고 이 장남 라클란과 공동회장직을 맡으면서 이 머독 집안의 가족 경영화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자 면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중요할 텐데 그 점은 어떤가요?
예, 머독 집안을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제임스와 라클란 형제는 우애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예, 머독은 오랫동안 자신의 옆에서 도와줬던 체이스 캐리 최고 운영 책임자와 자기처럼 제임스와 라클란도 그런 사이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누가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느냐 문제를 두고 약간의 긴장이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21세기 폭스사와 뉴스코프를 각각 사이좋게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교체 시점은 언젠가요?
예, 아직 정확하진 않고요. 다음 주에 열리는 21세기 폭스사 정기 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주요 언론사들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잘못된 사망자 신고로 인한 피해가 많다고요.
예, 미국 연방사회보장국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인데요. 직원의 등록 처리 실수 또는 가족들의 잘못된 신고 등으로 인해서 지난 2007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이 3년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숫자가 3만 6,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는 1년에 1만 2천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참 큰일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요즘은 특히 이 한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가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은행이라든지 일반 회사 등에까지 입력돼 있는데요.
네.
예, 이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자로 신고돼 있다면 모든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크나큰 타격이 되겠죠.
네.
예, 직장을 구한다든지 집을 사거나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제동이 걸립니다. 또 보험이나 의료보조 등도 갑자기 끊기게 돼서 큰 혼란이 야기됩니다.
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데 해결 방법은 찾아지고 있습니까?
예, 사회보장국은 이 잘못된 사망자 신고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1년에 약 9천 명의 사망자 정보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하지만 모두 다 바로잡는 데는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신분 도용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남의 신분을 몰래 훔쳐서 나쁘게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사회보장국에는 1982년 이래 지금까지 8,6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들의 신상 정보, 그러니까 이름과 생일, 거주지, 사회보장번호 같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들의 신상정보가 잘못 사용될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산 사람이 죽은 걸로 잘못 신고되어 있는 것도 큰 문제일 텐데 죽었는데도 살아있다고 신고되어 있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큰 문제가 죽은 사람이 사회보장국에 신고되지 않을 경우인데요.
네.
예, 이럴 경우 신분을 도용해서 정부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나 혜택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한 예로 지난 3월까지 사회보장연금을 받은 사람 중에 650만 명이 112세 이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언론 재벌 그리고 미디어 황제로 불리는 루퍼트 머덕, 21세기 폭스사 최고 경영자가 아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가 바로 루퍼트 머독입니다.
네, 오늘은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루퍼트 머독이라고 하면은 영어권 언론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죠.
맞습니다. 영어권이라고 하면은 대개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를 말하죠.
네.
루퍼트 머독은 이 세 나라에 걸쳐서 신문, 주간지, 방송사 그리고 출판사 등 미디어, 즉 이 대중 매체와 관련된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영어권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독을 미디어 황제 또는 언론 재벌로 부릅니다.
네. 머독이 원래 호주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머독이 지난 1931년 호주 멜버른에서 유명한 기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1년생이니까 올해로 나이가 84인데요.
네.
머독은 지금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언론사는 호주에서 먼저 시작했나요?
네, 머독은 지난 1954년 호주의 한 언론사를 인수하면서 언론사 경영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때부터 독특한 소질을 발휘해서 점점 호주 언론계를 석권하다시피 합니다.
네, 독특한 소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먼저 이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채는 능력입니다.
네.
머독은 사람들 시선을 끌려면 자극적인 내용이 잘 먹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매체들은 대개 유명한 사람들의 나체 사진이나 자극적인 사생활을 다뤘는데요.
네.
이런 게 먹혀들어서 발행 부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 선전적인 언론, 이 황색 저널리즘으로 크게 성공한 셈이죠.
네.
그리고 또 머독의 대담한 사업가적 기질도 성공하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다른 언론사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언론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꾸준하게 넓혔는데요. 그 결과 루퍼트 머덕은 언론계뿐만 아니라 호주 정치권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눈을 돌려서 호주 밖으로 진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호주 언론계를 평정한 머덕이 일단 자신이 대학 시절을 보냈던 영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먼저 1969년에 뉴스 오브 더 월드를 인수하면서 영국에 처음 진출했고요. 곧 주간지인 더 선을 사들이는데요.
네.
영국에서도 호주에서 썼던 방법,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지면을 채우는 방법을 써서 영국에서도 엄청나게 성공합니다.
네, 그럼 영국에서도 호주에서처럼 다른 언론사를 공격적으로 인수를 했겠네요.
맞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머독은 더 타임스나 썬데이 타임스 같은 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매체들을 인수하면서 영국 언론 시장도 서서히 장악합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 머독은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는데요. 이 머독이 소유한 미디어 회사들의 집단인 뉴스 코퍼레이션은 정치인들도 눈치를 봐야 하는 회사가 될 만큼 크게 성장합니다.
네, 이렇게 호주와 영국 언론을 석권한 머독에게 남은 곳이 당연히 미국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머독은 1973년 텍사스주에 있던 일간신문을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후에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은 호주와 영국에서처럼 다른 언론사들을 사들이면서 사세를 넓히는데요.
네.
이때 사들인 회사에 뉴욕포스트, 시카고 선타임스, 뉴욕 매거진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회사들 말고 미국의 이 폭스 방송사도 머독이 가진 회사죠.
맞습니다.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은 지난 1985년에 미국의 유명한 영화사죠. 20세기 폭스사를 인수했고요.
네.
다음 해 전국 방송사인 폭스 방송사를 설립합니다.
네. 그런데 이 폭스 방송사가 뉴스 코퍼레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는데 효자 노릇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폭스 방송사는 8년 연속 시청률 1위 방송사로 꼽힐 만큼 성공합니다.
네.
근데 눈길을 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머덕이 미국 언론 시장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었던 계기를 실질적으로 준 게 바로 1996년에 만든 폭스 뉴스였다는 점입니다.
네, 이 폭스 뉴스라면은 CNN처럼 종일 뉴스만 내보내는 전문 뉴스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약 20년 전에 출범한 폭스 뉴스도 특유의 보수적인 논조 덕에 크게 성공합니다.
네.
근데 미국 뉴스 방송에서는 절대 강자가 CNN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 뉴스 채널이 CNN이 아니고 바로 이 폭스 뉴스입니다.
네.
참고로 머덕인 뉴스 코퍼레이션은 현재 몇몇 위성 방송사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이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또 지난 2007년에는 미국의 전통 있는 경제 전문지죠. 월스트리트 저널지를 소유한 다우존스사를 50억 달러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호 기자, 이 루퍼트 머독이 이렇게 미디어의 황제를 불리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머독이 만든 언론 제국에도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머독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것이 지난 2011년이죠. 영국에서 불거졌던 도청 파문 탓이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뉴스 코퍼레이션에 소속된 주간지와 일간지가 유명인들의 손전화에 녹음된 음성 녹음을 몰래 빼내서 그 내용을 보도했던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뉴스 코퍼레이션 계열 회사들의 취재 방식이나 보도 내용이 구설에 올랐는데요. 결국 이 파문이 커지자 뉴스 코퍼레이션 측은 주간지인 뉴스 오브 더 월드를 폐간했고요. 또 머독이 영국 의회가 연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하는 등 공격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는 이 머독이 소유한 폭스 뉴스가 자주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폭스 뉴스는 소유주인 머독의 뜻에 따라 이 매우 보수적인 논조를 분명하게 유지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런데 종종 사실을 왜곡하거나 너무 한쪽, 그러니까 보수 우파나 공화당 쪽에 치우친 보도를 내보내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런 보도 태도가 폭스 뉴스가 미국 안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언론제들 머독이 이제 일선에서 아주 물러난 건가요?
아닙니다. 머독이 21세기 폭스사의 회장직과 뉴스코프의 공동회장직은 유지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또 뉴스코프가 또 뭔가 하실 텐데요. 이 머독이 만든 언론제국 뉴스코퍼레이션은 2013년에 영화와 방송을 담당하는 21세기 폭스사와 신문 출판 사업을 담당하는 뉴스코프로 나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이야기 들려줄 미국인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쉐리 웰치 씨 만나보겠습니다.
Good morning, sweet boy.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쉐리 웰치입니다. Hi, my name is Sherry Welch, and I'm the director of the Annandale United Methodist.
쉐리 웰치 씨는 두 살에서 네 살 아이를 돌보는 유아원이죠. 이 프리스쿨 교장 선생님입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오늘 쉐리 웰치 씨가 전해드릴 미국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직업 선택의 편등입니다.
I'd like to talk about equal opportunity for applying for jobs in the United States. I started here as a teacher. Then I became assistant director when the assistant director retired. Then I became the director and eventually.
저는 이 학교에서 처음에는 교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감 선생님이 됐고 또 교장 선생님이 됐습니다. 평범한 교사였던 제가 불과 몇 년 만에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직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미국은 직업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장이 되기까지 제 나이나 인종, 성별, 출신 같은 건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오직 저의 경력과 제가 이 일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고용기회의 평등, Equal Opportunities in Employment. 바로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 중에 하나죠.
네, 직업을 선택하고 면접을 볼 때 인종이나 나이, 성별, 또 종교 혹은 출신 때문에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쉐리 웰치 씨는 어떤 일에 맞는 자격을 갖춘다면 미국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 합니다.
I have been here since in September of 1999. I began here as a teacher in the Goldfish classroom.
저는 1999년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어요. 그해 9월에 4살 반인 금붕어 반 선생님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몇 년 뒤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이 은퇴를 했지요. 교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지만 저는 교감직에 지원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도전을 했고 모든 게 잘 됐지요.
When the assistant director retired, I thought maybe see from an administrative perspective.
교감 선생님이 은퇴하고 구인 광고를 봤을 때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불과 몇 년 정도 교사로 일했을 뿐인데 과연 내가 가능성이 있을까라고요. 저는 모든 걸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면접에서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것들 중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였고 결국 제가 뽑혔습니다.
네, 이렇게 교감으로 선출되고 몇 년 뒤 쉐리 웰치 씨는 교장직에 도전했는데요. 이때도 일에 대한 능력만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So when the director left, I applied for that job.
그리고 얼마 뒤 이번에는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게 됐어요. 저는 또 교장직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학교 측에서도 제가 일하는 방식이나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경험을 최대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졌습니다.
They advertise the position. They do post the job. They list what the requirements are for this job. And others come in and apply too.
학교에서는 교장직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합니다. 저처럼 이미 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지원자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정보를 접하고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교장직에 필요한 자격에 대해 신문이나 인터넷 등 이 구직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구인 광고를 한 다음 이력서를 받습니다. 이력서를 통해 자격증이나 경력 등 기본적인 자격을 심사해서 선별한 다음에 면접을 하죠. 이 면접 결과가 좋고 지원자가 마음에 드는 경우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평범한 교사에서 몇 년 만에 교장 선생님이 됐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자기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걸 직접 경험으로 보여주네요. 그런데 고용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요, 기본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공평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요구하는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네.
쉐리 웰치 씨도 오직 능력만으로 평가받고 이 평교사에서 교장직에 오를 수 있었지만요. 그 전에 이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A lot of times you have to have in America certain credentials for certain jobs. Some jobs they won't even talk to you.
특정 직업을 원할 경우 그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이나 경력을 요구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싶고 또 본인이 정말 원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자격이나 경력을 갖추지 못하면 지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초등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교사라는 직종에 들었을 수 있었고 그 자격증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준 거죠.
자, 이번에는 얼마 전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버지니아 필픽스 공립학교에 지원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에스더 씨 만나보시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구인 구직 활동이 많은데요.
네.
에스더 씨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이 첫 직장을 얻는 데 성공했는지 들어보시죠.
To become a teacher, you need your license. It doesn't have to be a bachelor's in education, but you just want to make sure.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지만 관련 학점을 받고 자격증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나 라우던 카운티 같은 교육적으로 좀 유명한 지역의 학교에 지원하려면 대학원을 졸업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요.
If after your license, you can start applying to counties through the website.
교사 자격증을 받고 나면 지원하는 카운티, 즉 구청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올립니다. 그 지역 교장 선생님이 이력서를 보고 직접 연락하기도 하고 또 구직자가 개인적으로 각 학교에 이력서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The general procedure is that the principal would review your resume, contact your references, and then call you in for an interview.
학교에서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오면 면접을 보는데요. 제 경우 면접 때 교장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뿐 아니라 같은 학년에 가르칠 선생님들도 같이 면접을 봤어요.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고 일주일 뒤 연락 주겠다고 하더군요.
There's out of everybody in my program, my graduate school program, everybody applied to maybe about 10 to 20 schools. And I think about one third of them got hired so far.
저와 같이 대학원을 졸업한 친구들은 대부분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 이력서를 보냈는데요. 지금 그중 3분의 1 정도가 취직이 됐어요. 오는 8월에 2주 정도 업무 관련 훈련을 받은 다음 9월부터 비엔나에 있는 초등학교의 5학년 선생님으로 출근할 거예요. 정말 기대됩니다.
에서 씨는 학교에서 면접을 하고 지역 취업 담당자와 이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받은 질문들은 모두 일과 관련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When you go to an interview, generally they will ask you what makes you different, what you would do to help enhance the school or improve the school.
인터뷰할 때 앞으로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인터넷을 통해 면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예상 질문들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고 갔는데요. 예상 질문들은 모두 일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개인적인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왜 이 일에 지원했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기 위한 질문들이고요. 저는 동양인인데 출신 국가나 종교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에스터 씨. 최근 구직 과정에서 이 고용 기회의 평등을 실제로 경험한 새내기 선생님이네요.
자, 이번에는 면접을 하는 입장에 있었던 스티브 린치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I can only speak for the military side. We're not allowed to ask about religion. We're allowed to ask about somebody's color or ethnic background. All we ask is
저는 미군의 경우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우리는 종교나 피부색, 민족 배경에 대해 묻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건 그 사람 개인의 과거 경력이나 일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죠.
What we care about is what type of personality you are, what kind of intelligence you have, and how physically fit you are, how much physical stamina you have.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체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이 군 생활을 하는데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군에서 누군가를 고용할 때 좋은 인재를 성공적으로 잘 선별하기 위해선 이런 점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개인적인 것보다는 전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지를 고려하고 또 공동생활에 적합한지를 주의 깊게 봅니다.
스티브 린치 씨는 군인이 되기 위해 이 필요한 자격과 기본적인 시험은 있지만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같은 건 역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The basic requirement is that you're a citizen and that you can pass the test to get in, mentally and physically and morally, like everybody being the same. If you pass,
미군이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기본적인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사람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에 통과를 해야 하죠. 물론 시험은 모든 지원자들이 예외 없이 다 치러야 합니다.
I would say the military is the most colorblind. We don't care what color.
군에서 누군가를 고용할 때는 생명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할 때 누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동양인이든 피부색은 물론이고 출신 국가가 어딘지 종교가 뭔지 그리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보는 건 군인으로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쉐리 웰치 씨가 전하는 고용 기회의 평등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입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어렸을 때 내 여동생은 나한테 이것저것 시켰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웃으면서
What?
뭐라고?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내 여동생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But she is younger than you.
걔는 너보다 어리잖아.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Today's expression is boss, B-O-S-S. Boss, someone, around, A-R-O-U-N-D, around. Boss someone around. Boss someone around.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especially when you have no authority to do so. It basically means to give orders to someone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는
사장처럼 사람을 부리다. 쥐고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시할 권한도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 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뭔가를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if you tell someone, don't boss me around, it means that you don't want to be told what to do.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랄 때 여동생이 제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했죠. 마치 윗사람처럼 말이죠.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op bossing me around
라고 하면 나한테 아무 지시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ot a good idea to boss your colleagues around at work. Unless you are his or her boss
라고 하면 직장에서 상사도 아니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Let's review.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angsong,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Roy Orbison의 Only the Lonely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고요. 활기찬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 goes my heart. They're gone forever. So far apart. But only the lonely know why I cry. Only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회원국들과 모든 무력 갈등 당사국들에게 분쟁 지역 등에서 언론인들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결의 2222호는 전 세계적으로 언론인들에 대한 즉결 처형, 납치, 투옥 등 폭력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이뤄진 겁니다. 이 결의안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은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이라고 밝히고 유엔 회원국들이 무력 갈등 상황 속에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연설에서 시리아 미디어 센터와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 대표 마젠 다르위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 언론 매체들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에 의해 자행된 잔혹 행위들을 집중 보도했었습니다. 다르위시 대표는 그러나 하니 지타니 씨와 후세인 가리어 씨 등 동료 두 명과 함께 지난 2012년 투옥됐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24차례나 연기됐습니다. 파워 유엔 대사는 단지 분쟁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만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을 보더라도 언론 자유에 대해 얼마나 많은 억압이 이루어지는지로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억압과 병행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에티오피아의 반테러 선언 아래 지난 2014년 4월 이후 철창 신세가 됐던 이른바 구지대 블로거 6명과 언론인 9명에 대한 투옥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그러면서 모든 언론인과 언론단체는 기소와 공격, 위협 등의 표적이 돼 그들의 독립된 목소리를 몹시 필요로 하는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자기 검열과 은닉, 탈출 등의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결의 2222호에 따라 국제사회는 언론인과 표현의 자유 권한 보호의 필요성을 중요시 여기게 됐습니다. 유엔은 또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유엔 회원국과 다른 단체들이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중대한 원칙을 확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2명이 더 사망해 지금까지 숨진 환자가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12일 메르스 확진자 2명이 이날 저녁 치료 중 상태가 악화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두 환자 모두 건양대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와 접촉한 뒤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해당 환자가 건양대 병원에 입원하던 지난달 28일과 30일 같은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두 환자는 각자 만성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던 70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메르스 환자와의 개별 접촉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3,800여 명이 격리 처분돼 있고 학교 수천 곳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메르스 감염 경로는 병원 내에 국한돼 있고 일반 대중에 확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경찰 인터폴이 부패 파문에 휩싸인 국제축구연맹 피파와의 협력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인터폴은 12일 피파로부터 10년간 2,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인테그리티 인 스포츠라는 협력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 단체들에 의한 스포츠 행사 조작과 불법 도박 사건 방지가 목적이라고 인터폴이 설명했습니다. 위리겐 스폭 인터폴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인터폴은 여전히 협력사업 발전에 관심이 있지만 피파를 둘러싼 현재 의혹을 감안해 협력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폭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공공이든 민간 분야든 모든 외부 협력단체들은 인터폴뿐 아니라 사법기관들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피파 측은 앞서 지난 10일 부패 파문으로 인해 오는 2026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소비 심리가 향상되고 있고 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시건 대학이 이날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는 고용 전망 향상과 휘발유 가격 인하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최근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노동부가 도매가의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0.5%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가장 빠른 속도의 물가 상승세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상품들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0.6% 상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는 12일 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구제금리 제공 여부에 대한 협상을 끝냈습니다. 양측은 이 협상을 이달 말 전에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와 그 외 유럽 국가 당국자들은 토론을 앞으로 며칠간 계속할 예정입니다. IMF 당국자들은 워싱턴 본부로 돌아오는 길에 그리스 정부와 협상에 그 어떠한 진전도 없었고 주요 안건에 대해 큰 견해차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베를린에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에 대한 매춘 날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프랑스 릴 법원은 12일 재판에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적어도 10명의 스트로스칸 전 총재 측근들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170만 달러의 벌금형이 예상됐었습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이 재판에서 문제의 파티에 참석한 여성들은 스트로스칸 전 총재가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음란 파티의 난폭성에 대해 증언한 바 있습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재판에서 음란 파티에 참석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과 함께 파티에 참가했던 여성들이 매춘부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파티에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지난 2011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IMF 총재직에서 불명예 퇴진했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의 물자 제공 등을 모의한 혐의로 미국인 2명이 기소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에버렛에 거주하는 25살 데이비드 라이트와 로드아일랜드주 워워크에 사는 24살 니콜라스 로빈스키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